여러분,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설교 시작부터 갑자기 마음 어렵게 이상형을 물어보시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상형과 결혼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례되는 질문을 했네요. 참고로 제 아내의 이상형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빛으로 목사님 겠냐고요 이런 눈빛으로 보시면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형은 뭐에 불과하죠? 말 그대로 이상형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나본 청년 중에 19, 아니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연애하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배우자이기도 하셨습니까?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배우자이기도 하신 대로 응답 받으셨나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힘들지 않나요? 결혼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 연애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연애해야 거룩한 연애를 할 수 있나요?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도 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질문 곤란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이상형이세요? 안 돼요. 이런 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네, 회개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런 질문 중에 상당히 마음이 아픈 질문들도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겠죠?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혼자 사는 게 나쁜 거예요? 목사님,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제 배우자가 태어는 낫겠죠. 제가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 날씨 좋아지고 은둔하던 커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시죠. 네. 또 막상 어려운 연애를 시작했고 또 연애를 뚫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연애 생활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으셔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시기도 하시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출산하니 또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셔서 이제는 그런 문제에 초월하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우자 때문에, 가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하시고 힘겨우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간증 아니고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런 힘든 것들이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연애와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가이드를 함께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인들이 결혼을,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기도, 배우자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설교지만 제 약간 자전적인 내용을 담아서 약 강의와 간증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인들이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실태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연애와 결혼이 나만 어려운가? 그죠? 현대인들에게 연애는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연애는 필수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꼭 해야 돼요. 나만 하는 연애,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청년들 대부분은 연애를 못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루저가 된 것처럼, 인생에 꼭 제가 좀 하자가 있나 봐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연애나 결혼에 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망설이거나 불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리하면 한쪽 극단은 결혼과 연애가 마치 인생의 최종 목표처럼 결혼과 연애도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처럼 집착하는 집단이 있고, 다른 한쪽은 연애와 결혼은 인생의 낭비 혹은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동의하고, 동의는 안 하지만, 네, 다 이해하고, 하지만 다 건강하다가는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연애와 결혼에 관한 양 극단의 생각은 결혼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에서 지켜본 결혼의 모습,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결혼은 우리 부모님의 사실은 결혼 생활이죠. 안타깝게도 되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TV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결혼이나 연애에 관련된 왜곡된 모습들도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뭐 솔땡지옥이나 이땡숙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예능을 빙자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이상적인 연애와 결혼을 상상하거나 기대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반대로 결혼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케이스들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극단적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에 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완벽한 상대를 찾거나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니면 심지어 조금은 의시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외모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상대를 찾아야 한다라고 좀 그런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바에는 연애든 결혼이든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결혼 상대로도 그런 대상을 원하죠. 극단적인 이상주의적인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연애를 해도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결혼을 해도 불안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막 고민들 사이에 있다가 결국 결혼을 미루게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함이 증폭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을 만나볼까 이 사람을 만나볼까라는 막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막 안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너무너무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막상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꿈꾸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찾아보면 더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헤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기준도 잊어버리고 나도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정말 행복한지 모르는 상태까지도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연애도 결혼도 그냥 재미와 흥미 혹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하나의 소비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세상에 좀 널리 퍼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게 현대인들, 현대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결혼과 연애라는 것에 대한 개념인데 왜 이러한 왜곡된 견해들이 생겨났을까요? 결혼에 관한 올바른 정의, 즉 성경적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남녀간의 연합, 즉 결혼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런 문화의 힘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계속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확신만 외치다가 아이러니하게 불확신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성경적 결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필이면 이거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셨을까요? 혼자 살도 잘 살게 만드시면 되는데 저를 지켜보니까 혼자 살면 좀 힘들죠, 그죠? 예, 나 스스로를 보면 사람이 필요한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결혼을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이유, 결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해답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즉 결혼의 목적은요, 인류의 타락 전과 후로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뭐하고 지냈죠? 자유롭게 교제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 스스로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고 우리 스스로도 누리도록 그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다 아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로 알고 있죠? 문화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명령. 이 세상의 건강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정통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는 명령은 반드시 재생산, 어떠한 형태든 재생산, 즉 자녀의 출산과 연관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땅을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게 정복하고 다스릴 대리 통치자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적 통치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의 창조 세계를 신실하게 경작하고 관리하며 다스리는 존재가 많아진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는 건 너무 기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남녀, 남남, 여여 아니에요. 남녀의 연합을 통한 재생산, 출산이 아니면 실현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제 나름대로 다섯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참된 관계적 친밀함과 축복을 인간도 누릴 수 있도록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어주셨어요. 둘째,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부부라는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녀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누리셨던 기쁨을 인류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자가 한 사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자녀가 태어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부부관계와 자녀를 주신 것이죠. 네 번째, 문화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리통치자의 재생산, 출산을 통하여 인류를 이 땅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또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것이죠. 다섯 번째, 대리 통치자들, 즉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관계적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 공동체를 주셨고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남녀, 즉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러한 기쁨과 행복,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원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인류의 타락이라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이러한 결혼의 원형도 깨어지게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하는 결혼도 구속, 즉 회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워요. 모든 영역에 문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인간의 결혼은요, 이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관점, 구속의 관점에서 결혼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요, 결혼만 얘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오히려 5장의 시작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건강한 결혼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앞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결혼이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알고 경험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즉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워지시죠? 목사님, 저는 결혼 얘기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제자훈련 얘기를 하시네요. 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매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자매님들 표정이 이게 대변해 주십니다. 예, 이 구절은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환영받는 구절은 아닙니다. 제가 주례할 때도 이 구절 딱 얘기하면 신부 표정이 굳어요. 되게 무섭습니다. 네, 아름다워야 할 시간에 아무튼 언뜻 보기에 정말 가부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요. 이 구절만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사도벌이 이제 남편들에게 더 이제, 그죠? 아싸. 남편들에게 더 강력한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25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 되니 여러분,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짓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서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시다. 이어지는 30절로 33절의 말씀에서도요, 마지막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다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자, 언뜻 보기에도 누구를 향한 명령이 더 길고 무거워 보이죠? 남편에게 주는 게 훨씬 무거워요. 형제들 긴장하십시오. 남편에게 주는 게 훨씬 무거워요.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 훨씬 길고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그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속아서 오해하듯이 곡해하는 것처럼 가부장적인 구도가 아닙니다. 억압과 폭압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즉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저 말과 생각으로만 정말 사랑한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정말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만 할 때, 사랑받지 못할만 할 때, 사랑받을만 하지 못할 뿐더러 조건도 안 되고 아무런 자격이 안 될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지경의 모습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단순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즉 참된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남편은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죠? 자, 남편은 아내를 향한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 그리고 책임감과 공급함을 통하여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참된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역할은 그겁니다.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 자격 없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내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종류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순종입니다. 감격, 감동하여 행해지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 남편의 그러한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그것에 감격하여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이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없습니다. 저 오빠 완벽한 것 같아?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 여러분의 결정 후회하실 것입니다. 진짜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의무도 남편의 것과 비슷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 심지어 화가 치밀어 올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그에게 순종함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채움받아 그 사랑을 자기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죠. 그러한 선순환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류가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은 각자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참된 제자로 세워가듯이 남편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그 한계, 네, 슬프지만 현실이죠. 그 한계를 인지하고 그럼에도 그가 아내의 사랑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가 돕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베풀어야 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희생적 사랑이고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 베풀어야 하는 사랑은 순종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제자로 세워간다는 것이 여러분 듣다 보니까 아 진짜 재미없는데? 따분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자,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자 맨날 외치잖아요.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성경적 창조 원리 안에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고 알아야겠죠. 그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발견하고 그 안에 감춰진 보물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정말 탐험과도 비슷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 지어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장면을 행복하고 흐뭇하게 즐기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연애해보고 결혼해서 살아봤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흐뭇하거나 기쁘기는커녕 화가 치밀어 오르던데요. 즐거운 게 아니라 화가 나고 기가 막히던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뭐 이런 인간이라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던데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겠죠. 처음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배우자 기도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올바른 배우자 기도법. 여러분 배우자 기도 다 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설교 듣고 결정해 보려고요 하시면 당장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자 기도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이 상을 딱 그려서 이미지를 그려서 하나님과 약간 이 뭐랄까 딜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정도 제가 양보하면 콜? 이렇게 약간 딜을 하는 느낌이죠. 하나님 저는 자매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키는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와 비슷한 185 정도면 됩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양보 많이 했어요. 압살롬 혹은 요셉의 외모 정도면 되겠고 모세의 리더십 정도의 다윗의 영성 그리고 바울의 지성과 호세아의 지고지순함이면 됩니다. 정말 소소합니다 하나님. 네, 형제들도 그렇게 욕심 많지 않아요. 주님 외모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한순간이라도 즐거울 수 있도록 에스더와 같은 자비를 속히 눈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아, 왜 한순간만 즐거우면 되죠? 주님 알겠습니다. 에스더가 욕심이라면 사라나 리브가도 괜찮아요. 성경 보니까 그 정도는 제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순전함과 브리스길라와 같은 생활력과 룩과 같은 헌신과 사랑 그거면 됩니다. 주님 진짜 전 소소합니다. 우리 배우자기도 약간 이런 식이죠. 우리 형님 배우자기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요즘도 아예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혹은 바라는 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컨펌 받거나 수정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배우자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셨을까요? 이렇게 그냥 약간 뭐 결정사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 맞추라고? 하나님 결정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결혼의 의미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과 순종적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의 배우자 기도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배우자 기도는 상대를 향한 기도를 포함하지만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은 나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기도. 사실 배우자 기도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라고, 나를 성장, 성숙, 발전시키는 기도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혼이나 축복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여 제자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떤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어떠한 부분을 다듬으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키고자 하시는지 등을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발견해가고 다듬어가면 과정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해야 나를 돕는 배필을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제안하는 건강한 배우자 기도는 이 아래와 같습니다. 제 경험에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참조만 안 하세요. 진리가 아니에요. 저의 얘기입니다. 배우자 기도 방법 제안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나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의 건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겠죠.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나란 사람을 곡해하고 있으며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를 너무 열등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건 양극단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올바른 관점을,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을 배우자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과 연애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집중하도록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용주 목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죠. 사명 발견하는 것 다시 가서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시고 사명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외로워 죽겠으니까 하와 좀 주세요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정확한 타이밍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혼도 목적이지만 인생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주신 목적에 집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아서 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MBTI는 이렇고 나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대략적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나를 모르면 나와 전혀 맞지 않은 사람, 아 목사님 저는 요즘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을 고를 수 있단 말이죠. 나를 모르고 나의 장단점을 어렴풋이라도 모르면 전혀 맞지 않은 사람에게 당장 짜릿함 때문에 끌리고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내 안에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렵죠. 목사님, 제가 죽어도 키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인간적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맞춰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신 조건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욱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상대를 품고 용납하여 제자로 세워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도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고요, 그 사랑을 상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배우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 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사랑 받아서 사랑 줄 수 있는 사람 준비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는 기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사랑과 깊고 풍성한 연애에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깊고 풍성한 연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자 기도는 상대가 아닌 나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배우자 기도는 내가 만나야 할 상대를 준비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포함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시키는 기도로 배우자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어오는 상대를 주님께 맡겨서 분별하는 기도도 해야겠죠. 이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솔직히 되게 영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막 내가 성자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막 되게 영적이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기도하다 보면 진짜 솔직히 모든 조건은 갖추어 주시는데 외형적인 거 빼고 주실까 봐 걱정되시죠. 아, 그래 또 이건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주님 이건 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형적 최하위 평가 기준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그 평가 기준을 알고 계신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순교자의 심정으로 정말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절망적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정도 센스는 있으세요. 그 정도 센스. 여러분 웬만한 결정사보다 우리 하나님 센스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도 센스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배우자 기도하면 외모 기도하면 다 뺏어가실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산과 조건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센스를, 선하심을 믿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이렇게 허망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기준을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포기해도 진짜 결혼의 기회는 넓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결정사를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갔다가 제 자존감이 폭파되어서 왔습니다. 다 대부분.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 주지도 못할 참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조건, 세상 속 타락한 문화와 기준이 강요하는 조건들을 내세우는 배우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배우자를 그러면 찾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기도했으면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배우자가 찾지 못하면 참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배우자를 알아보고 찾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기준이 있었나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연애와 결혼을 골라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찾고 연애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는 그 모습이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맞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곳에 그 백합화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시덤불에 찔려 퍼져나오는 그 백합화의 향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울창한 숲속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잡목들, 허다한 나무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과나무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도 신기하게 향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혼의 향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느낌과 감정, 상황만, 생각만 고려하여 감정을 발전시키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 형제자매 여러분, 실제 풍기는 향기도 되게 중요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샤워하셔야 됩니다. 풍겨나오는 향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 향기, 즉 매력이나 호감이 나를 위한 향기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찾기 어려워서 그게 문제입니까? 목사님, 교회도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없어요. 울창한 숲속에 가려있지만, 울창한 가시덤불 속에 가려있지만 고유의 향기를 풍기는 사과나무가, 백합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맞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싸구려 향기에 취해서 내 코가 마비된 걸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준비시키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딱 맞는 배우자 있나는 질문이 있는데 딱 맞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눈빛이 되게 실망이 가득하신데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적 성숙도, 성향과 취미 등이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대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너무 하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관찰하고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앞서서 이야기한 결혼의 목적, 서로가 서로를 제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9년, 10년, 11년, 15년 연애해도 결혼하면 딴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지는 앞길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대가 어떤 인간으로 변모할지 알 길이 없다라고 쓰셨어요. 적당한 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공감과 호감이 느껴지고 이 사람과 함께 영적인 동행을 할 수 있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이 거룩한 연애를 누리시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시작해서 100%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의 서로를 탐험하고 알아가는 재미와 행복과 만족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향기를 어떻게 구별할까 하다가 저는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진짜로 연애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못했던 게 못해봤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겠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맨날 실패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예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거조차도. 아예. 저는 창세기 24장을 참조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명령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러 갑니다. 그죠? 여러분, 큐티 하시면 다 아시죠? 이 구절이 있었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삭의 고향이 분당구라고 한다면 갑자기 분당구 가서 이삭 배우자 좀 찾아와 하고 보낸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프랜카드 들고 다닐까요? 결혼하실 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별그램이나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정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야 돼요. 막막합니다. 근데 그때 그쪽이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신호를 요청했어요. 구체적인 신호를. 그리고 그 신호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자 보내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조건을 나열한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먼저 주시고 그러면 신호를 주시면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린 거죠. 제가 기도했던 총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두 개만 공개할게요. 참고로 사귈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었어요. 이 자매를 지금 저희 아내를 좋아해도 될까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기도죠. 감정 출발하기 전에 미리 기도한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그렇게 하셔서. 첫 번째로 저는 특정 기간 안에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 5회 이상 반복된다면 다음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조건 건 거죠. 나를 못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그 기도가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현재 와이프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나에게 생각해보라거나 추천해준다면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거의 결혼 안 하겠다는 작정이죠. 저는 놀랍게도 다섯 개 모두 응답받았고 결혼했고 저희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행복한지 보고 계시죠? 네. 갑자기 손이 떨리네요. 자,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둘러보세요. 형제자매 정말 많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로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굳이 그 사람과 연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연애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 연애는 마치 결혼 같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거 보면 결혼한 사이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이혼한 것처럼 서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연애하잖아요. 헤어져도 괜찮아야 돼요. 서로의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원수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애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상처 주고 헐뜯을 연애면 안 하셔도 돼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대의 모습을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턱대고 시작해서 서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습 말고 하나님께서 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달이라도 기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감정 먼저 땅 하고 출발시키지 마시고 호감이 드는 상태, 마음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감정에 따라서 연애 시작하셔도 됩니다. 우린 감정에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지 결혼을 미리 경험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연애는 결혼 준비하는 단계예요.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거 미리 경험하는 단계 아닙니다. 미리 경험하니까 연애가 끝나면 이혼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의 기쁨과 행복은 결혼식이라는 언약 이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처음 만난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엄청난 로맨틱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에 이루는 것이다. 부부의 연합, 언약을 말합니다. 연합의 언약.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남녀의 친밀하고 진정한 사랑의 나눔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는요, 정신과 육신의 연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정신, 육신, 모든 것의 연합을 누리는 게 사랑이에요. 정신과 육신의 연합과 그를 통한 기쁨은 결혼 언약식을 맺은 정식 부부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순결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성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혹은 예전 연애에서 이러한 성적 불의함이 있었다면 그 문제 빨리 해결하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개인이 거룩한 가정과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행복과 즐거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대리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관계의 풍성함과 즐거움, 기쁨은 그 기쁨을 인류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부부라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냥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출산하여서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위대한 임무를 지닌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입니다. 또한 결혼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두 사람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온전히 제자로 세우듯이 서로를 향한 헌신적, 순종적 사랑을 베품으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건강하고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구속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애는 바로 그러한 존귀한 공동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부 공동체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그러므로 거룩해야 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애와 결혼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진행하는 주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거룩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연애 그리고 결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